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대 과제인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직접 요청하겠다면서 미일, 한미일 연계를 토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은 과거 1970년에서 80년 사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했고 이 가운데 5명을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백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이 어제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벌였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은 남한의 인기 가수인 조용필과 최진희, 이선희 등과 소녀그룹 레드벨벳 등 모두 11팀이 26곡의 노래를 부르며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관람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500석 공연장을 가득 메운 북측 관객들이 남측 예술단의 무대에 뜨겁게 호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예술단은 내일 북한 예술단과 함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23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중국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까지의 관세가 인상되고 사과와 아몬드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정상이 오는 4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푸틴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열리는 러시아-터키 고위급 협의체 7차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러시아와 터키는 내일 무역과 경제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공동 전략 사업의 이행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테러와의 전쟁과 시리아 내정 등 지역과 국제사회 공동 현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4일에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과 함께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휴전과 안전지대 정착, 인도주의적 지원 등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시리아 동구탄의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자 최대 도시인 두마에서 반군의 철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언론은 어제 두마 내 최대 반군 조직인 이슬람군이 정부군과 퇴각 협상에서 합의한 뒤 철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두마에 주둔하던 반군 대원들과 그 가족, 민간인들이 정부군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날 시리아 북부 이들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마에서 반군 철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시리아 정부는 사실상 동구타 전 지역 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해양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해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방적 활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공동 개발에 대한 협상을 여는 것을 포함해 해양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관련 선박 회사와 선박 등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밝혔습니다. 2018년 4월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 달입니다. 4월 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5월로 예정된 미국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담판 성패와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관련 선박 회사와 선박 등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노력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30일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제재 지정 방안에 대한 안보리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49곳을 새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제재 명단에는 21곳의 선박회사와 개인 1명, 선박 27척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이번 제재 지정은 유류를 구입하고 석탄을 판매하는 북한의 불법 해상 밀수 활동에 대응하며 사업체와 선박들이 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 지정은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하기 위해 지난달 유엔 미국 대표부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고 북한의 해상 밀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이 역사적인 제재안이 통과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미국의 노력에 국제사회도 함께한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을 약속하며 이에 위반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게 하는데 미국과 협력해준 유엔 안보리 회원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지난 2월 해당 제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압박을 늘릴 수 있게끔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유엔을 통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대사대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대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재를 위한 제재는 없다며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표는 북한이 스스로와 자국민을 위한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핵 문제 해법으로 이끌 수 있는 최근 진전을 환영한다고 네퍼 대사대리는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대리는 이어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어떤 만남에 있어서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필수적이며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대사대리는 이번 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 개최가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이들 정상회담이 과거 20에서 25년간 달성하지 못한 진전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퍼 대사대리는 미국은 현실적이라면서 지난 20에서 25년간 이 문제를 다룬 많은 나라들이 진전의 약속과 실패를 목격했던 건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퍼 대사대리는 미국은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로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북한에 대한 방위를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칸나 의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29일 VOA에 김정은이 최근 중국에서도 밝혔듯이 비핵화 가능성에 진지하다면 중국은 북한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도 북한의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나 의원은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지원으로 전복되는 것을 북한이 지켜본 상황에서 북한에게 안전보장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은 곧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는 게 칸나 의원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신중하게 낙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미북 정상회담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칸나 의원은 이런 대화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최소한 수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의 핵실험과 핵 프로그램이 진전하면서 북중 관계는 틀어지게 됐고 과거와 달리 중국이 최근 김정은을 멀리하며 강력한 국제 대북 제재에 동참하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영향력과 신뢰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칸나 의원은 또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중대한 이익을 갖고 있으며 한국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경제협력 강화 분위기와 관련해선 다자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러시아는 국제 대북 제재를 계속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북한 문제 관련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에 상당한 진보가 있긴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장려하기 전 합의가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칸나 의원은 그러면서 언젠간 변화가 생긴 후에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 씨 일가 통치 아래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칸나 의원은 32명의 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군사당국 간 연락 채널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기를 조건으로 이에 상응해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칸나 의원은 미 의회 내 대표적 지연파 의원이었던 8선 현역의 마이크 혼다 의원을 앞서 2016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주목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18년 4월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 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담판의 성패와 밀접한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4월의 첫날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한국예술단 공연의 주제가 봄이 온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올 4월 한반도 정세도 봄이 온 것일까요?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이 무렵에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한 달째 진행되는 가운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동원한 미군과 한국군의 무력 시위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네. 올해도 어제 1일부터죠.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훈련 개최를 이해한다고 밝힌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월 북한은 5일에 무수단 미사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무렵이면 늘 제기됐던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우려도 올해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네. 자, 4월의 최대 이벤트 아무래도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는 27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은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에 풍향계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과 이후 잇따를 주변국 정상들 간 접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도 이에 관한 준비에 들어가 있죠. 이달에 그 신임 국무장관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업무를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이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할지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상회담 준비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뭐 한국 언론, 미국 언론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참 자신감이 넘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난주 전격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약속했습니다.
네.
또 어제는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과거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서는 볼 수 없던 거침없고 개방적인 행보입니다.
네, 중국의 역할도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이미 시진핑 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라는 걸 지금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도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참가하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한반도 문제의 주역임을 선언한 셈입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김 위원장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보장한 상태입니다.
네. 자, 한국의 상황도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또 남북미중 이렇게 4자 정상회담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올 상반기에 중국과 남한,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와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네.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운전자 역할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 공연에 이어서 올 가을에는 서울에서 남북한 예술단이 가을이 왔다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지향하는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을 주장한 가운데 과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식 모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됨에 따라 해당 비핵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은 핵폐기를 먼저 이룬 다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과의 외교 단교 이후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던 리비아는 2003년 영국 비밀정보국 MI6를 통해 미국의 핵포기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공개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 장비와 관련 서류 등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2005년 10월 자국 내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 미국은 리비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25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등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축출돼 사망하는 데 이르렀으며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이런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일각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수사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리비아의 경우와 비교하는 데 있어선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은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시설들을 포기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Libyan case was also action for action because Libya gave up his nuclear facilities and capabilities.
리비아는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술과 역량 등을 제재 완화와 국교 정상화 등을 대가로 포기했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 요구하는 것 역시 일종의 행동 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가다피와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은 리비아와 다르다며 비교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Libya. What Libya did was because Gaddafi and Libya.
리비아는 일부 핵 역량을 가졌었고 자신들만의 목표와 의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은 북한 역시 체제 안정을 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과거 협상 중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동시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North Korea is not the victim.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에 해마다 지원해온 긴급 구호 기금을 올해는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재로 자금 송금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최근 올해 중앙 긴급 구호 기금 셀프를 지원받는 13개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은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제공됩니다. 북한은 2007년 1,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1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엔으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36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1,230만 달러의 자금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지원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은 30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송금길이 막혀 자금을 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33개국에 북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북 제재에 따른 송금 문제로 포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은 최근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이용해오던 은행 송금 경로가 차단됐고 다른 대안 경로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금이 설립된 이래 계속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17년 1,240만 달러, 2016년 1,300만 달러, 2015년 830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인도주의 단체들은 그동안 대북 제재로 북한의 자금을 송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3의 통로를 통해 대북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VOA에 제재로 대북 지원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송금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지원 물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중국 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이 전면 차단돼 유엔이 긴급구호기금을 송금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대북구호단체들의 지원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18개 나라에 총 2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나라는 예멘과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예멘이 가장 많은 5,99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콩고민주공화국 4,750만 달러, 우간다 1,5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혜택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과거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베이컨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o probably give them more power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give them more leverage.
지렛대를 확보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김정은을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You know, I'm not sure. I know North Korea's traditionally been an ally. And
중국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고 미국과 중국은 적국은 아니어도 경쟁국 관계에 있는데요.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저버리지 않고 싶었던 게 중국의 속내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결국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도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 seems like it works to North Korea's advantage to have had this meeting. Gives them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전보다 더 고립돼 보이니까요. 김정은은 또 이제 덜 고립됐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북중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협상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 차이가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They'll tell them what that really means, but we know in the past North Korea has asked America and South Korea, Japan to maybe.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북한이 말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과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제재와 경제 압박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었지만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더 밀고 나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런 행동을 2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의 특징 또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One that we got to maintain and step up economic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It cannot.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면 중국도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완화 등 단계적인 대가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I wouldn't do any relaxation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you know, like when Libya.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어떤 것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핵 관련 역량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북한도 미국이 검증할 수 있도록 리비아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 뒤에야 제공돼야 합니다. 그 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겐 대가 없이 무엇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테니까요.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김정은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비핵화 이후 축출돼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There is a legitimate concern there because I don't know that I think that was not a wise move that President Obama
타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를 상대로 한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비아는 거의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 부분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리비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국제적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think it's scary. North Korea has 60 nuclear weapons. They have chemical weapons. They have nerve agents.
무서운 일입니다. 북한은 60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는 끔찍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은 불안정한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십니까?
I don't give it the highest odds, but I'm always optimistic. But to be honest, Kim Jong-un
성공할 확률이 최고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은 그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협상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최악을 예상해야 할 겁니다. 최악을 예상하긴 하나 최선을 다해야겠죠.
지금까지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쌀과 이동식 저장장치, USB가 들어있는 페트병 500개가 북한 서해안 도시를 향한 작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외부 세계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한국 강화에서 함재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2일 쌀이 담긴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강화도 앞바다로 던졌습니다. 페트병은 이내 강한 조류에 휩싸여 서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한 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힘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던져진 페트병은 500개. 각 페트병마다 1.3kg의 쌀과 외부 정보를 담은 USB, 구축약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바다로 던져진 페트병들은 서해 바다로 나간 뒤 조류를 따라 해주와 연안, 배천, 청단 등 북한의 해안 도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단법인 큰샘의 박정호 회장은 쌀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오는 그 어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야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 줄라 나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보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먹을 수 있고.
2년 전부터 시작된 쌀 보내기 운동은 이날로 53번째를 맞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적게는 500kg에서 많게는 2톤이 넘는 양의 쌀이 북쪽으로 보내진 겁니다. 탈북자인 박 회장은 열악한 북한의 식량 사정 때문에 이런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 20년 정도 그 전부터 식량 기근 때문에 그 국민들이 뭐 평화 시기 한 300만 명 굶어 죽었거든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쌀을 어떻게 보낼 수 없을까.
김용화 탈북 난민인권연합 회장 역시 작은 양의 쌀이 보내지는 것 같지만 북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쌀이 1.3kg인데 지금 이 양이 북한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4,000원인데 이거는 8,000원에 지금. 예, 그러니까 두 달치 인건비하고 맞먹는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인권단체들이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내는 쌀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많은 한국 내 여러 단체와 교회 등의 후원으로 마련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참여했습니다. 김명순 장로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도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50개 가져왔습니다.
빈 페트병 역시 김 회장 등이 각 아파트 분리수거함을 돌아다니며 모아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의 방향과 가장 적절한 시점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시점은 한 달에 두 번 찾아옵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보름과 금음대로 그중에서도 썰물, 즉 간조때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날 간조 시간은 오후 1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확한 간조 시점을 맞춰 일제히 페트병을 물속으로 던진 겁니다.
전단은 바람에 맞춰서, 바람 방향 맞춰서 보내야 되는데 겨울에는 북풍이 부니까 그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닷물은 이게 조류, 물 흐름을 이용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가거든요.
이날 페트병에 들어갈 USB를 준비한 대북인권단체 노채인의 정광일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도 이번 운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쌀이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USB는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날 북한으로 향한 USB에는 각종 영화와 음악은 물론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 장면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이렇게 된 계기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보라 이렇게 당신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미국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들한테 신심을 주기 위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정 대표는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은 쌀을 보내는 운동이 서해뿐 아니라 동해로도 확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과 관심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쌀과 USB의 양은 물론 보내는 횟수까지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화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 살펴볼까요?
예, 중국이 과일과 돼지고기 등 130여 개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두 나라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멕시코의 행동에 따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합의가 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미국에서 들어가는 수입품에 고액의 관세를 매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산 과일과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최고 25% 관세를 오늘부터 부과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30억 달러 규모인데요.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담화에서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라고 밝히고 민의를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품목에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는지 살펴볼까요?
예, 제1부문과 2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1부문에는 신선한 과일과 말린 과일, 땅콩 같은 견과류, 또 포도주, 강관, 그러니까 철광 파이프 같은 120개 품목이 해당돼서 15% 관세를 매기고요. 보다 세율이 높은 2부문에는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이 들어가서 25%를 부과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23일 중국 상무부가 예고한 사항인데요. 국무원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있겠죠?
예, 미국이 지난달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한 데 보복하는 거라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담화에서요.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로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중국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준다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국익과 무역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산 수입품에 새 관세 조치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매기는 건 일부 예외를 빼고 모든 나라가 대상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 배경 이건 뭡니까?
예, 이 철강 관세 부과 조치는 모든 나라가 대상이지만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대미 철강 수출 상위권에 있는 한국과 러시아, 일본, 타이완 등이 중국산 철강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회 수출이라는 것이요. 중국산 철강이 이들 나라에 수출돼서 약간의 가공을 거친 뒤에 해당 국가 원산지로 표시돼서 미국에 재수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미 무역 대표부가 한국의 철강 관세 한시적 예외를 적용하면서도 이 물량 제한 쿼터를 둔 것은 이 같은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의 대미 철강 수출이 줄어들면 원수출지인 중국이 함께 타격을 받는 겁니다.
네. 철강 관세 말고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중국 정부가 오늘 담화에서 밝히진 않았지만요. 이 외신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최소 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고 발표를 하고
네.
미 무역대표부의 대상 품목들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산 돼지고기, 과일 이런 농축산물도 주요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네, 중국은요 돼지고기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요. 미국산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의도한 보복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네.
돼지고기를 포함해서 과일과 포도주 등 이 농축산물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 여론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정치에 영향을 줄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에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환영받는 이 농업 부문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영향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요 지지 기반인 이 판벨트, 이 농장 지대가 몰려있는 주에서 반발할 것을 바로 중국이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중국이 앞으로도 이런 그 보복 조치를 계속할 전망이라는 예상이 나오네요.
네, 이번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에서 당초 관심을 모았던 대두 콩은 빠졌는데요.
네.
미국산 콩은 돼지고기보다 훨씬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이라서
네네.
중국이 향후 무역 분쟁 진행 과정에서 쓸 그런 카드로 좀 아꼈다는 게 경제 매체들의 판단입니다.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대두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조만간 미 무역 대표부가 신규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 품목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 등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 바로 중국이 이 콩을 포함한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이 중국 정부와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정부 사이 무역 전쟁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였다.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멕시코 관계를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멕시코에 경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 국경을 통해서 마약과 불법 이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막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수익 창출원을 막을 것이라면서 나프타를 폐기할 수 있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 국경에 그 장벽을 설치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멕시코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네, 나프타가 뭔지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은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북미 대륙에 있는 3개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물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협정인데요.
네.
그동안 미국의 불공정한 방향으로 시행돼 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적에 따라 현재 개정 협상 중인데요. 그런데 이 멕시코 정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협상을 결렬시키고 나프타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건데요.
네.
이 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사업과 나프타 재협상 문제를 명확하게 연계시켰다고 해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가 스스로 국경 단속 강화에 협조하라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요. 멕시코 북 쪽 국경을 더 잘 지키라는 겁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이민 정책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미 남쪽 멕시코 국경에 대해 거대한 장벽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비용은 멕시코 측이 낼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멕시코 측은 이 장벽 건설 비용 부담 요구를 줄곧 거절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프타와 연계해 멕시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기를 언급할 만큼 이 멕시코의 강경한 입장을 트위터에 올린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이날 이 폭스뉴스 보도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폭스는 불법 이민자들의 행렬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 1,200여 명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렬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능이 멕시코 정부에 있다. 그들의 북쪽 국경에서 국경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트위터에 이어 적은 뒤에 하지만 멕시코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촉구가 있었네요. 국경 단속 또 이민 개혁에 협조하라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이 다카 그러니까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트위터를 통해서 의회가 국경 단속 강화 관련 법규를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다카는 죽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멕시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는 7월 멕시코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지지율 1위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이 멕시코 시티 전 시장이 이 사회적인 문제는 벽이나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요. 이 국경 장벽 건설이 옳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협조할 수 없다면서 멕시코와 우리 국민은 외국의 피냐타가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피냐타는 축제 때 아이들이 이 막대기로 떨어뜨리면 과자나 사탕이 쏟아지는 인형을 말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맞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지율 2위인 리카르도 아나야 후보는 이 양국의 국경 문제가 멕시코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멕시코로 이 총기 밀매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 멕시코에 들어오는 미국의 총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살인에 사용되는 총기 80%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인터넷 트위터에 또 눈길을 뜨는 글을 연이어 올렸네요.
네, 이른바 이 드리머들에 대한 문제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합의가 더 없을 것이고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다카라면 드리머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이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계속 이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카 수혜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걸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하니까 연방의회가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5일까지 시한을 주고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네, 합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카 문제를 합의해주고 국경 장벽 건설을 대가로 원하는데 이 민주당 쪽이 국경 장벽 건설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1일 트위터에 불법 이민자를 막을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연방 상원이 핵 옵션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핵 옵션, 핵 옵션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 핵 선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토론 종결에 필요한 찬성표 수를 60표에서 이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 상원에서는 다카와 같이 논란이 많은 현안의 경우에는 대개 이 토론 종결 규정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핵 선택권을 도입해서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연방 상원에 촉구한 겁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비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중간과 강계 지역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상 11도, 낮에는 1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3도,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5도, 강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13도,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18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11도, 풍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영상 8도, 원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도 10도,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0도, 삼지연 아침에는 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서해쪽 구름 낀 날씨고요. 동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4월 2일 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대 과제인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을 직접 요청하겠다면서 미일 한미일 연계를 토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교훈에 입각해보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미사일 폐기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이 어제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벌였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은 남한의 인기가수인 조용필과 최진희, 이선희 등과 소녀그룹 레드벨벳 등 모두 11팀이 26곡의 노래를 부르며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관람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500석 공연장을 가득 메운 북측 관객들이 남측 예술단의 무대에 뜨겁게 호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예술단은 내일 북한 예술단과 함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23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중국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까지 관세가 인상되고 사과와 아몬드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정상이 오는 4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푸틴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열리는 러시아 터키 고위급 협의체 7차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러시아와 터키는 내일 무역과 경제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공동 전략 사업의 이행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테러와의 전쟁과 시리아 내전 등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 현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4일에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과 함께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휴전과 안전지대 정착, 인도주의적 지원 등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시리아 동구탄의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자 최대 도시인 두마에서 반군의 철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어제 두마 내 최대 반군 조직인 이슬람군이 정부군과 퇴각 협상에서 합의한 뒤 철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두마에 주둔하던 반군 대원들과 그 가족들, 민간인들이 정부군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날 시리아 북부 이들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마에서 반군 철수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시리아 정부는 사실상 동구타 전 지역 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해양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해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방적 활동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